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사에는 세 갈비뼈가 불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만은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13절과 14절은 또 저희가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또 9절에서부터 또 12절까지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상들을 또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될 일들을 또 듣고 마음속에 담고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더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여기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노력해서 또는 그 나름대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꼭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때에 아무 예고 없이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될 일을 먼저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신실하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반드시 되는 일들이라라는 확실성을 또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꿈에서 봤던 큰 신상, 다니엘 2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환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이 다니엘이 보았을 때 하늘의 사방에서 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출렁이게 하는 것이죠. 바다의 변화가 격변이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어떤 분들은 이제 흑암의 세력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늘의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개입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짐승들은 이 세상에 나타날 이 왕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 왕들이 또 이끄는 나라들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강력한 제국들 모두 다 어디에서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우리는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요, 승부를 모르고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쫄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한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은 못 보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들을 보고 나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재방송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관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네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 첫째 짐승은요, 우리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큰 신상의 금에 해당하는 바로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막강하냐면 맹수 중에 맹수인 그 사자가 날개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그 용맹함과 또 빠르기까지 겸비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어떤 막강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그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의미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들이 들어서면서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국력이 약해지는 것을 바로 그 날개가 뽑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었지만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듯이 또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비록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갖게 했다. 사람의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짐승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사이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두 번째 금 그 다음엔 은이죠. 예, 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은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메대와 바사를 곰으로 그렇게 곰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곰도 매우 사납지요. 그러나 사자가 날개를 다른 것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이 금보다 낫지 못하듯이 바로 이 메대 바사는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정복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이에 세 갈빗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집트나 정복한 나라, 이집트 바벨론 또 리디아라는 나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가 127도라는 엄청난 그 행정 구역들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한 정복력을 가진 그런 곰과 같은 모습이 바로 메데파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라고 나옵니다.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곰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에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표범과 같은 짐승.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빠르기도 빠른 표범과 같은 짐승에게 날개 넷이 달려 있습니다. 또 머리가 넷이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날개가 넷이나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를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정복한 만큼 또 금방 망해버립니다. 알렉산더는 32세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요, 네 명의 왕들이 이 알렉산더 제국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리 넷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7절과 8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까지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우리 이 넷째 짐승이 참 해석적으로 많은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넷째 짐승은요,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어떤 짐승이라고 말을 못 붙입니다. 명명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모습이고 또 잔인한 모습입니다. 쇠 이빨을 가지고 있죠. 뭐든지 다 부서뜨리고 먹을 수 있고 또 발로 짓밟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열 뿔이 있었다라는 것은 뿔이라는 것은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권세가 참 막강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 뿔 중에서 앞에 세 개가 잘려나가요. 그리고 그 세 개가 잘려나가고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온다고 하는데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진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 여기서 고대 세계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런데 또 큰 말을 하는데 큰 말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을 뿜어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작은 뿔을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을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의 모습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또 저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일단 9절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들은 어지럽습니다. 자, 세상 나라들은요, 우리 첫 번째 짐승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넷째 짐승은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대적합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아, 세상 이 나라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악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성이 더 파괴되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4장 5장에 보면 하늘의 그 놀라운 광경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역사들은 진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흰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죠. 하얀 머리털, 머리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순결한 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왕좌가 있고 그의 옷은 희가 눈 같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의 보좌가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요, 불꽃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화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퀴가 달려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수백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천사들이 수백만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수억의 사람들이 책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심판하실 책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작정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책들 속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이 세상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이며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심판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들을 결국은 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대적하는 이런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바벨론이나 또 메데파서나 또 여기에 헬라 같은 나라들은요, 나라는 사라지지만 그 민족의 명맥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절 끝에 보시면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나 정한 시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데, 13절, 14절에는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지칭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다니엘이 본 것은 인자 같으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진짜 사람의 아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타락했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분에게 인도되어서 가십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가지게 되신다는 것이죠. 또 그 왕권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에 계속 등장하는 다른 이방 왕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쥐고 계신 우리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러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진짜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우리 역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삼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반드시 이 땅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참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전심으로 헌신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우리 손에 들려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 뜻을 따라서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또 영원토록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위로의 말씀 먼저 우리의 그 앞에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오늘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해주시고 그 앞길의 빛으로 또 그 가는 길의 지침으로 저희들이 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공생에 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결국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락을 늘 기억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 보여주신 그 귀한 계시를 마음에 품고 오히려 또한 모든 승리한 자의 심정으로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또한 저희들이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뜻 안에서 담대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